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 감사하며 찬양의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죠.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암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곡조가 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저와 같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 감격과 회개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찬양은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과거 오스만 제국에서 메흐테르라는 군악대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군악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군악대는 북소리와 나팔소리로 병사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마주할 때 적진에 더 가까워질수록 더 크고 강하게 연주해서 적군들이 그 소리만 들어도 아군과 이미 마주치기 전에 그 소리만으로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북과 나팔이라는 소리 하나로 아군의 마음을 다시 모으고 적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은 모두 다 영적인 전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찬양은 군악대의 나팔소리와 같습니다. 여러 갈래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고요.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기고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사단의 공세를 위축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가장 앞장서서 승리를 위해 외치는 우리의 함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20장, 우리가 20장 읽은 역대하 20장에서는 전쟁을 앞에 둔 남유다의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는 그 여호사밧이 그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호하시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암몬과 모압은 서로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인근에 도착한 그 적들을 보며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주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구에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그 승리의 방법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무장을 한 적군 앞에 그냥 대열만 갖추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적인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 소리를 들었으면 위축되고 쫄았을 텐데 여호사밧은 그 말씀 의지하여 한치의 망설임 없이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간 부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그 부대의 모습은 마치 군악대와 같았습니다. 갑옷이 아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 찬양의 대열은 어떤 부대보다 앞선 찬양의 대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일렬에서 관람하는, 경험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을 가장 먼저, 가장 앞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전쟁 이야기는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 두려움에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앞까지 다가온 그 연합군, 적군에 맞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즉시 항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앞까지 왔다라는 건 하루 이틀이면 예루살렘을 침공할 수 있는 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왔으면 당연히 상식적이게도 빨리 항전하고 빨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자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현실의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죠. 문제는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 약속을 들은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은 승리를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병하기 하루 전날 왕과 백성은 모두 서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전쟁은 정보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찰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데 만약에 이 모습을 정찰하는 정찰병들이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연합군들이 이제 하루 이틀이면 이 성을 침공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제가 정찰병이라면 그들이 두려움에 미쳐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광신도구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묻혀있지 않았죠. 동굴로 들어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누가 찬양을 한다는 것, 위기 앞에 찬양을 한다는 그것을 현실을 잊게 만드는 최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찬양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선포이자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관계,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마치 연합군처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끌려가지 않고 현실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은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고 그냥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는 소망이자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어떻게 너는 위기 가운데서도 이 문제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는 탁상담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고 불평할 때 사탄은 박수치며 좋아하지만 입을 열어 찬송할 때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동시에 사탄을 가장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우리를 찬양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치 이 연합군의 모습처럼 모든 상황을 합치고 겹쳐서 예배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마음먹은 그때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모든 상황들이 합치고 겹쳐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그 자리, 가장 힘든 그 자리,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싸움의 주체는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찬양의 자리에서 밀어내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겠죠. 우리가 물러서면 사탄의 계획대로 되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 최전선으로 나아가 찬양하면 우리의 싸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20장 15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라.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방법 역시 일반적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남유다를 침공하러 온 이 연합군들끼리 서로 공격해서 자멸하는 상황이 이 20장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승리를 예상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연합하여 온 그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워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 멸망할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싸우십니다. 기대하지 못한 방법, 기대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일들이 더 치열할수록,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질수록 찬양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승리의 영광도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 앞에서, 유혹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함성입니다. 사단은 이 함성 앞에 반드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남유다는 대승을 거둡니다. 대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 3일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서, 승리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날도 그 장소를 찬양의 골짜기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찬양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기념비 혹은 이 지역의 이름을 찬양의 골짜기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찬양의 골짜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승리한 자리를 감사와 영광의 자리, 찬양의 골짜기라 이름을 불렀듯이 우리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찬양의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양을,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지만 우린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오해는 승리는 꼭 특별해야 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제가 잘잘법을 봤는데요. 이 잘잘법에서 김학철 교수님은 평범함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 숨쉬고 먹고 자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대단할 것 없는 그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삶,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길 원하면서 특별함을 늘 추구합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대승을 하기 원하고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180도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김학철 교수님의 말처럼 승리는 대단한 사건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름 한 글자 적히지 않아도 하루하루 신앙으로 살아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건이 없고 특별하게 이름이 적히지 않아도 매일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국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영적 가운데서 간간히 승리하며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겁니다. 그들의 하루하루가 신앙의 승리였듯이,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믿음이 이어져 왔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찬양으로 근근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지만 오늘 우리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오셨습니다. 재미의 유혹, 귀찮음의 유혹, 약속과 일정의 유혹, 유흥의 유혹, 관계의 유혹, 누군가는 핍박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찬양의 골짜기입니다. 승리를 경험한 여러분, 찬양의 골짜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곳이 우리에게는 찬양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나의 하루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나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의 하루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의 샘이 마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 마르지 않는 승리의 함성을 하나님께 이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죠. 당신은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